예,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굿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을 살고 간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잘 알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도 요셉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설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을 잘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제가 그렇게 잘못 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면 혹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이해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꼭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삽시다.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2년 전쯤인데 이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당시 애굽의 그 왕실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문제가 된 사람들은 술을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의 이 가장 높은 사람과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떡 굽는 그 관원장이에요. 사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의 주된 역할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막는 일이거든요. 아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왕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술을 맡고 음식을 맡았기 이 먹을 음식에는 이 술과 이 먹는 게 다 있죠, 그죠? 술과 떡이 같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들에게 노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왕이 그를 그의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는데 마침 요셉이 있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일이 그 후에 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라는 히브리 성경은 그 일들이 있은 후에거든요. 그 일들이란 어떤 거예요? 그 일들이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답한 표정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일이란 주목을 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왕의 음식을 맡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밀접 경호하는 예를 들면 경호실장이나 혹은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들에게 생긴 일은 그들에게 생긴 어떤 사건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요. 야,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17살에 자기 고향집에서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노예로 들어와서 그가 성실하게 살아서 그의 눈에 들었어요. 보디발이 이 녀석은 도대체 하는 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르고 네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되더냐?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그래, 정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데려온 그 종이 우리 모두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나를 범하려 함으로 그는 믿기 어려웠지만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두었을 때 그 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에게 맡겼는데 아 글쎄 그에게 맡은 그 일을 했을 때 이 노예가 하는 그 일은 전에 그가 집에 있었던 일처럼 아주 잘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이 아닙니다. 노예가 하는 그 일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무슨 세상의 주목을 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일 후에라고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그 당대의 제국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그 혐의자들을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를 자기 시위대장에 있는 그 집이,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도록 하는데 그 감옥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장이 그 갇힌 사람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돌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요셉을 통해서 이 만나는 이 사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건과 당대의 역사를 흔들 것 같은 그 사건이 이 만나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은 말이죠 우리가 찬송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흑인들이 불렀던 노예 가운데 노예 삶 가운데 그들이 늘 고백했던 노래 어떤 노래?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오케이 기회를 잡았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그가 도모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는 다만 그가 노예였을 때나 그가 죄인 취급을 받았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낸 것뿐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을 보디발은, 근위대장은 기억했고 이 사람들을 섬기기에 적절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 4절까지 얘기죠. 저는 39장에 근위대장이 크게 분노했지만 그가 요셉을 당장에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요셉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부인을 의심했을 거라는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오늘 이 대목에 보면 더 정확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중요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 근위대장은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9장을 지나면서 그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그의 인생이 꺾이는 것 같고 그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실상은 보면 요셉은 보직이 바뀐 것과 같은 거예요. 그가 노예로 총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죄수로 총무 역할을 했어요. 상황은 바뀌었고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았지만 그가 행하는 일의 본질은 같았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우리가 요셉처럼 삽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게같이 애굽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 이 중요한 두 사람이 고위 공직자, 일종의 정치범이죠. 이 사람 둘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서로 확인해 본 것 같죠? 근데 그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이 떡 굽는 관원의 꿈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이 서로 달랐어요.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이 신이 자기 인생과 역사를 섭리할 때 그 섭리하는 신의 뜻을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집트 파피루스 된 책으로 보면 The Book of Dream이라고 해서 꿈의 해석에 관한 책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꿈을 꾼 사람은 이런 일을 경험했더라, 이런 꿈에 이런 게 보이면 대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런 꿈에 이렇게 보이면 그건 이렇게 해석해라 하는 일종의 과학이 생긴 거예요. 통계에 의한 과학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지금 자기들이 옥에 갇혔으니까 그 꿈을 해석할 전문가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거죠. 이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봤대요. 아침에 들어가서 요셉이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노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는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근심이 있든 그들에게 근심이 없든 그게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설교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늘 조심스럽지만 참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게 뭔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내가 뭐 책임자도 아닌데 내가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맡은 일이 이거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저 뭐 내 일만 하면 되지 라는 헤아림으로 우리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요셉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있다면 노예요, 죄수예요.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에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부탁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요셉은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헤아려 알았다고요. 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자산이에요. 돈이나 지위하고는 달라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런 누군가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겪어내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 그 사람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참 어떨까라는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 이걸 공감한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은 그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림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산은 말이에요, 이 자산은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과 같아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튼실해지는 것처럼 이거는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풍성해진다. 그리고 그는 그 관심을 표현했어요. 보세요, 오늘 요셉이 먼저 말을 걸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라고 그들에게 요셉이 먼저 물어봤어요. 요셉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사실은 꿈을 꿨는데 물어볼 자가 없다라고 그들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이 함께 사는 누군가, 직장이나 혹은 곁에 있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느꼈을 때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헤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그리고 믿으셔도 돼요. 이 자원은, 이 능력은 하나님이 쓰면 쓸수록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에게 함께 휘말리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림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 초점은 요셉에게 있다고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나고 그게 가지가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그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에 즙을 따서 바로 손에 바로에게 드렸다. 근데 이때 요셉이 그 꿈을 듣기 전에 그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8절 후반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아까 이렇게 염려가 있는데 왜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의 책, 당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당신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관원이에요. 요셉이 섬기는 신,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를 인정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여러분 이 청하건대라는 이 요청이 갖는 이 고상함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염려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만큼 우리가 무례하면 안 된다고요. 청하건대 당신이 괜찮으시면 꿈 얘기를 제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들의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의 얘기를 들어주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을 쫙 해줍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회복될 겁니다. 그랬더니 떡 굽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석이 좋네? 이 무슨 뜻이에요? 어쩌면 이 떡 굽는 자는 뭔가 캥기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 맡은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냥 자기의 문제를 확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에게 당신이 회복될 겁니다 그랬더니 오, 해석이 좋네. 그러면 내 꿈도 좀 해석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떡을 구웠는데 내 머리에 떡이 있는데 그 새들이 와서 먹던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뒤편에 보면 18절에 보면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굉장히 사흘 뒤에 당신은 죽는다 이거예요. 이런 요셉을 보고 우리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사람 참 강단 있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응? 그렇게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거는 요셉의 성품이 강단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험블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것이 요셉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든 듣는 사람이 아파하는 말이든 듣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말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신실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됩니다. 요셉이 이 일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14절에 우리는 요셉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4절 15절에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3일 뒤에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14절 15절에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을 먼저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그닥 좋은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 한둘이 뭐 죽든 억울한 꼴을 당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는 지금 그가 17살에 끌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지금 총리가 되기 2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28이 됐고 집 떠난 지 11년 됐어요. 집 떠난 지 11년 됐으면 에이 이제 내가 돌아갈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여기서 살아보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집트 시민권 얻고 이제 히브리 사람인 거 잊어버리고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옥에 있을 만큼의 잘못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라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부탁을 하는데 그의 부탁이 이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당신이 잘 됐을 때 그리고 내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잊지 않는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잊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아뢰어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요셉이 그때 부탁할 때 기억해 주세요라는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써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당신이 잘 됐을 때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좀 이 자리에서 꺼내주세요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23절의 시작은 히브리말의 시작은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었습니다. 두 번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두 번 잊어버려요. 요셉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탁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준다라기보다는 부탁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사상사리를 성경은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요셉을 향해서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절박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 요셉은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 부탁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은 그를 잊어요. 안타깝게 그를 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잊었던 것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주냐면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그가 잊어버렸던 배은망덕한 죄를 그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요셉을 기억해 준다고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말이죠. 요셉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했던 그 자기의 부탁이 거절 혹은 잊혀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잊지 않죠. 그죠? 그는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했을 때, 우리가 진짜 절박해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혹은 그래 해줄게라고 대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약속대로 혹은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 부탁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한 기회가 쓰러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경륜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요셉처럼 삽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 요셉은 옥중에 있었고 그가 그를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과 속시원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혀지는 상황 가운데 그는 다시 2년의 삶을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한번,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2년 뒤에 그는 이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이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한다면 죄수와 노예인 요셉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총리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총리를 선택하고 싶죠. 우리는 이 총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 말이에요, 야, 노예하고 총리는 다르지, 죄수하고 총리는 하늘과 땅이야, 어떻게 그게 서로 같을 수가 있어, 그건 다르지, 같지 않아. 그러므로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오늘 요셉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에게 오늘 누군가가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오늘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늘 당신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야, 기다리는 삶은 믿음의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러므로 약속으로부터는 유보된 삶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가 바로 앞에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으니 내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내가 청하건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나 죄수로서 지금 독똑같이 죄수된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나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가 노예로 살 때 주인에게 신실했을 거나 그가 죄수가 돼서 간수장에게 신실했을 때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의 삶의 태도는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보는가 하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삶은 영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해야 되지만 죄수였을 때, 노예였을 때는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셉처럼 살으라는, 오히려 어디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그때, 노예 되었을 때, 죄수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총리 되었을 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이제부터는 없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제가 옛날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굴이 커서 그랬을까요? 전도사였을 때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시면 참 큰 목회하시는 귀한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 제가 얼굴이 크니까 큰 목회를 할 겁니다 라고 재밌게 좀 받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당신은 큰 목회를 하는 귀한 종이 될 겁니다 라는 헤아리면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작은 목회를 하는 거는 좀 덜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된다면 말이야, 나도 당신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면, 나도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난 지금은 당신처럼 그런 파워도 없고 그런 지위도 없고 그런 타이틀도 없고 월급도 많이 못 받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므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믿을 만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므로.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뭐가 나와요? 왕이 돌아와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고 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야 고맙다,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마랐을 때 먹을 걸 줬구나, 고맙구나 얘들아. 얘 뭐라 그래요? 언제요? 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도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언제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가 자기 피로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요즘 우리 세상이 얼마나 캄캄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요즘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염이 두려워서 사는데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다. 아니요 주님, 저는 그런 거 아닌데요. 요셉은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가 철저히 잊혀져가는 존재와 무시되기 딱 좋은 그때 그는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요. 총리 될 것을 꿈에도 못 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품고 헤아리는 삶을 그가 살았다고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중에 지금 감옥에 갇힌 억울한 모함을 받은 요셉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그 정도로 어려울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총리가 될 때를 기다려 오늘 그가 살아야 될 삶을 미루지 않았다고요. 그가 지금 살아낸 그 삶은 총리가 되기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이 되잖아요. 나는 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어렵고 뒤로 돌아봐도 어렵고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봐도 힘든 이 상황에서 요셉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고난을 겪은 것,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내 신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질문이 들지만 내 앞에 보이는 필요가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헤아리는 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노릇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옆, 이 마스크들 쓰셨으니까 좀 작은 목소리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요셉처럼 사세요. 예. 우리 요셉처럼 삽시다. 우리 요셉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의 고백을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먼저 자기를 향하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당대 제국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삶과 지금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삶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노릇 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까? 내 지금 형편을 혹시 핑계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난 이래서 못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못해요. 돈이 없어 못해요. 지위가 없어 못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돈이 없었어요.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헤아림이 있었거든요. 나는 오늘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향하여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이 소중한 삶, 주님께서 피로값 주어주신 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도 오늘의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참 핑계를 많이 대고 못할 이유는 어쩜 그렇게 쉽게 찾아내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가 살아냈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다시 돌이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캄캄하고 세상이 어찌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답답해하고 어려움과 근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그러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격려하며 마침내 그들로 삶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이, 세상이 나를 부르는 타이틀이 그동안에 무겁고 신경 쓰였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지금 요셉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죄수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내주신,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한결같이, 요셉처럼 신실하게 주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이를,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을 그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각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다르지만 요셉처럼 살기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